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분 축복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사지 않고 죽기만 하셨다면 이 자리에 이 많은 성도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별반 다를 바도 없이 한 희생제사는 그 사람의 죄만 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는 인생을 맺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심겨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30배, 60배 몇 배로 맺힌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목자처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며 맑은 시냇 물가가 어디든지 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예수님은 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녀다운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의 새로운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몸, 그러나 몸을 분명히 입으셨지만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만 족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 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권세를 나타내고 성령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능력의 장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죄 짓고 쓰러지는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만 삽니다. 오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내 육신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영도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은 어제 은혜 위에 은혜가 될 것이고 오늘의 은혜는 또한 내일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임직식을 했잖아요. 우리 임직준비위원회가 또 그 패를 만드는데 목사가 또 손글씨를 잘 쓰는 줄 알고 아니 지금 비웃는 분들 뭐예요? 그 웃음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안 받아보니까 이게 손글씨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저도 손글씨 잘 쓴 줄 몰랐어요. 몇 번 써서 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 쓰는구나. 저도 여러분 때문에 알았지 뭐 제 때문에 알았나요? 그리고 또 그 손글씨 편지 받아가지고 홀딱 넘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손글씨를 뭘 쓰나. 근데 많은 내용들이 막 오고 가다가 그 위에 뭔가 하나님께서 뭘 쓰게 하시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뭘 쓰면 좋을까요? 했는데 딱 한 단어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실 처음에 담임 목사 됐을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냥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게 뭐라고 이 귀한 교회를, 더군다나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교회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교회인데 과연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규모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더 낫거든요. 물론 규모가 크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고, 내가 뭘 가졌다 그러면 더 베풀어두고 나눠야 되는 책임만 요구되지 그 더 힘든 일이잖아요. 어차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한 150명, 200명, 물론 그것도 나중에 야 150명이 더 어렵다는 주님의 음성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맞는 대로 가는 게 맞지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덜컥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몇 가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심어놓은 것들이 저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이라고,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누렸던 은혜가 제가 누릴 은혜의 시작이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은혜의 시작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도하며 세워져 갈 때 지난날의 은혜보다 앞으로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믿으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그 은혜, 그 음성 붙들고 인내할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것으로서 만족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에 수요일 예배로 기억나요.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고, 그때는 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더니 성도 한 분이 무작정 자기를 따라 자기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마침 안 먹었다 하니까 잘 됐다고 집을 막 끌고 왔는데, 집으로 가는데 지나가는 그 게이트, 경비가 서 있는 게이트가 세 개를 지나가는, 가는 데마다 운전면허증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집이 그 산 위에 베버리힐즈라고 이러면 아시나요? LA에 제일 부촌이 아래가 위에서 내려다보게 돼 있더만, 그리고 그 거실에 얼마나 집이 넓은지, 두 분 사시는데 세상에 집이 얼마나 큰지, 그래도 밥을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집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밥을 준비해놓고 밥 먹고 났더니 저쪽 거실로 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또 과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걸어가는데 소화되겠더만 그래가지고 그 준비됐더니고 그 거실에 가서 과일을 먹는데, 또 이번에는 창가 쪽에 차를 마시러 가야 된대. 무슨 돌아다니다가 소화가 다 되겠어.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나 죽고 싶어요. 야, 제가 그 말 듣는데 내가 죽고 싶더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과정 속에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의 과정 속에서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없다 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려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고 와보세요. 예수 음성 들을 수 있는 일에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만족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나를, 무엇이 나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들이에요. 물론 그러한 열매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물질을 관리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실 것은 그들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 영향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고 주님 것이라고 얘기하지, 자기 것으로 뭔가 그걸 가져서 자기 삶을 만족하려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그 문제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내 기도의 자리에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며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할 때 그 음성이 나를 살려내고 돌아간 자리에서 문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은 어제의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은혜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는 이미 그 은혜가 다 예비되어져 있대요. 근데 그 모든 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즉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은혜를 작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 눈엔 그게 안 보인대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삶이 안 보이는 은혜는 누리지 못한 채 보이는 세상만 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을 뭔가 영향력을 갖추어 둬야만 한다고 미래가 준비된다고 여기는 그 방식, 그것만 보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방식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달려놓으신 겁니다. 세상의 그 방식들을 거절하고 그러나 나에게 주실, 나를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예배해 놨다 하시는,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품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죽고 부활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채 살아가는 내 삶을 거절하고 오늘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주님 안 보이는 그 은혜, 그러나 나를 만족시켜 주실 그 은혜,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실 그 은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게 만들 그 은혜, 그 은혜 맛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고 매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누릴 그 은혜의 수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죽어주신 이유 50가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은혜를 다 완성시켜 놓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 50가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은혜가 쭉 나열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하늘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향한 율법의 법적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기초를 놓기 위해, 우리의 의가 될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원의 기초로서 할례를 비롯한 모든 의식을 폐지하기 위해,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 없으며 완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획득하기 위해, 우리의 도덕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분을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 구약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공감하고 돕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우리를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자랑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살게 하기 위해, 결혼에 더없이 기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겸손과 값진 사랑을 본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죽자마자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인종, 민족 간의 적대감을 허물기 위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 온 세상에서 그분의 양을 모두 불러 모으기 위해,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 구해내기 위해, 그분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50번째, 마치 결론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죽였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중에도 그 인생의 모든 시간, 사건들을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악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라반의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이렇게 정혼을 맺게 되죠. 그저 열심히 일해주고 그 첫날 밤 딱 들어갔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저는 그것도 좀 참 야곱이 어리석은 건지 콩깍지가 씌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첫날 밤에 못 알아봤을까. 참 정말 천국 가면 물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야곱한테 대놓고 물어봐야 돼. 그날 밤에 뭐 눈 가리고 들어가는 전통이 있었는지 뭐 손을 못 만지게 하고 자기는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첫 딸 레아가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 있는 거죠. 야곱이 깜짝 놀라죠. 그러나 또 다시 일을 해서 둘째 딸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여시는 라엘의 태문은 여시지 않아요. 근데 라엘 이 야곱의 모든 사랑의 관심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레아 아니라니까 라엘이라니까요. 라엘한테 가니까 이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거의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자식들의 이름을 한 맺힌 엄마의 마음을 실현시켜가지고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안 가르치죠?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 한번 읽어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11번째로 라엘을 통해 요셉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식. 참, 그래도 참 그 자식들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 야곱이 편애를 해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동생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유독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표현으로는 입댈 게 없었대요. 어허, 이 소리를 해서 웃는 분은 뭐예요? 오늘 뭐 안티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동생이 어쨌든 제가 동생한테 좀 더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야곱이 라엘을 좋아해서 어렵게 어렵게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물감이 들여져 있는 채색 옷은 당시의 최고급 의상이라고 봐야 돼. 모든 무역에 제일 비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매 양이라 치러 보내고 일이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요셉이 그것도 정신 나간 짓을 하죠. 형들의 나쁜 짓을 아버지한테 고발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지가 지 죽을 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양친 형들한테 가보라고 요셉을 보냈더니 형들이 이제 쭉 가는데 요셉이 형들이 저 새끼 온다 저거. 저 꿈꾸는 새끼 온다 저거. 그런데 그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그 옷을 벗기고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을 일인가? 이렇게까지 내가 형들의 그런 미움을 샀던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종살이를 가게 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억울한 요셉에게 함께해 주시면 그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데 또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요셉의 지금 형통함은 종살이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의 형통은 종을 계속 종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더라. 근데 그게 형통이 돼요.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인의 집에서도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형통케 하셨더라. 진짜 아멘 맞습니까? 저는 처음에 노멘했어. 왜? 형통이라면 그 감옥에 있는 나를 건져내 주셔야지. 그 안에서 간수 사랑받고 문단성이나 하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게 형통이야.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죠. 다름 아닌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과 형들의 미움과 자신의 실수가 어우러진 제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선으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형들은 평생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미워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군무총리가 된 그 아래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한 채 그 지난날의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했는지 안 한지도 모르는데 요셉한테 아버지 죽자마자 아버지가 유언으로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네 원수 갚지 마라. 한마디로 줄이자면 요셉 야곱이 그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형들이 자기 죄악으로 인해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용서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요셉이 울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50장 19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 없는 것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방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 시간이 낭비되고 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그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인도하심이 앞서가시기에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정하며 살았던 것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은혜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꿈을 가지고 계시고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내 삶의 계획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기도로 품어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건만 우린 그걸 보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삶의 최선만 다하며 산다 했지만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식어져 있고 어느 순간 걸려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만 잔뜩 인생에 놓여진 것처럼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겠다고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 예배가 왜 잘 안 드려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왜 그 말씀이 잘 안 읽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주시는 걸까요?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자리가 아닌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비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 벗어버려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얽매기 쉬운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즉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왔었어요. 분명히 그때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못 살아질 것 같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나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지 못하게 그러한 짐들이 나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참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라는 게 신기하죠. 그때 그 순간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다른 길이 있는가 보지, 다른 곳이 있는가 보지.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어려움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무겁게 하는 걸까요? 지금도 무거운 걸까요? 지금도 무거운 겁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용서를 해주지도 않았다면 그 관계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못 나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했던 것입니다. 죄악이 손으로 바뀌지 않은 채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 어려움, 상처, 아픔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지난달에 분명히 나의 실수였습니다. 분명히 나의 실패였습니다. 분명히 내 어리석음으로 잘못 선택한 거였습니다. 나의 미련함으로 잘못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러려니 안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그것이 오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러나 그 예배해 놓으신 다 확정되어져 있는 그 은혜가 내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며 섬긴다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저 세상에 가면이야, 삶이 끝나고 저 세상에 가면이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겠지만 지금은 예수 섬기고 따른다면서 예수 부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삶, 이게 가장 불쌍하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래야지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쉬고 육체를 돌보고 삶을 돌보는 세상인들보다 우리는 더 피곤한 겁니다. 주일날도 하루 종일 주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곳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만약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자 하는 방식대로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을 맛보지 못한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해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예배에 놓으셨다 하시니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이 내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처럼 꿈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 나의 직장이 주님이 지금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직장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 없이 그저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냐고 이 일이라도 해야 목구멍에 포도청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하답니다. 그러니 신앙은 항상 부담이죠. 신앙이 더 큰 짐이에요. 참 안 하기도 그래. 왜냐하면 김 목사가 보통 닥달하는 게 아니거든. 안 하면 안 될 만큼. 그래가지고 만든 게 3분기도 아닙니까? 3분기도. 이 무슨 3분 짜장도 아니고 말이야. 어지간해서는 그 3분짜리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 능력은 보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 그 거기서 마치 예수님이 시험당한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라 하고 쓸모없고 목적없는 기적들만 막 저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밑에서 받쳐 그 왜 뛰어내려야 되는데요? 그 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능력이 왜 필요한데요? 그런 목적도 없이 무조건 뭐 기적이 나타나면 좋고 능력이 나타나면 좋고 능력 나타나서 기적 나타나서 우르르 몰려내리면서 거기에서 그냥 와 하고 넘어가고 이단인 줄도 모르고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오늘 어제까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제까지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어제까지 모든 건 다 죽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의 그 모든 실수, 실패, 제약까지도 손으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안 되었던 일들, 그래서 그렇게 꺾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 심지어 내 연약함 어리석음으로 실수했던 일들, 또 미련함으로 실패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전의 나의 실수, 실패, 심지어 제약조차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셔서 더욱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능력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인생의 문제 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예수께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예수께서 그 짐을 쉬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의 길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